VOA 세계뉴스입니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끈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예비집계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25.7%로 24.1%를 기록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개표 결과를 나오자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의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베스팔렌 주지사는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두 정당의 후보들은 정권 획득을 위해 다른 소수 정당과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후보가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14.8%를 얻은 환경주의 계열 정당인 녹색정당과 11.5%를 득표한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두 곳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군 B-52H 전략폭격기가 태평양에 있는 러시아 영공을 향해 근접 비행해 러시아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가방위지휘센터 발표를 인용해 미군 폭격기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폭격기가 근접 비행하자 대응 차원에서 수호위 35S 전투기 석 대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긴급 발진한 전투기들은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미군 폭격기가 러시아 국경에 멀어지자 기지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미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 반응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유럽 북해와 흑해, 발트해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에 잇따라 근접 비행하면서 10차례 이상 전투기가 긴급 발진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흑해 공해상으로 비행 중이던 B-52 폭격기의 비행 경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다음 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리비쳤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석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잇따른 해외 순방 때문에 귀국 뒤 격리 조치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또 다른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응과 관련해 다른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총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호주의 국경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완전한 탄소 중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기를 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모리슨 내각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달성하기로 약속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에 적극 참여하길 주저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국제사회로부터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색출을 위해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하마스 대원을 포함해 적어도 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살됐다며 수주 동안 진행된 서안지구 총격전 가운데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충돌은 최근 이스라엘이 북부 서안지구에 자국 정착민 지구를 건설하고 군사활동을 늘리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총리는 이날 무장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다며 군은 정부가 기대한 대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면서 이날 감행한 살인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스라엘 국방장관 간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서안지구 재정착 빌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등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 주목됩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든 경제 발전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등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을 촉구했고 전문가들은 당초 종전선언에 부정적이던 북한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5일 밤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4일 낮 담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한 종전선언 제의를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김 부부장은 24일 담화 발표 이후 한국 정치권을 주시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한국 내 각계의 분위기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신들도 그 같은 바람이 다르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때만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군비 증강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면서 북한의 자유의권 차원의 행동을 도발로 매도하는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한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여러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의 27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미한 합동군사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남북통신연락선을 통한 한국 측의 통화 시도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의 전제조건을 반복했지만 한국 당국과의 대화 의지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의 전제조건은 한국 측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보다는 대화 재개를 위한 명분과 상황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사실은 협상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전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 대동내락사무소,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결국은 비핵화 협상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못을 박은 게 25일 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8년 6월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줄곧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다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매개로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표명한 의도가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 차원의 종전선언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규정한 대화 재개 또는 평화 체제로 가는 입구로서의 상징적이고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 선언에 대해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종전 선언이 성사되든 불발되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마쳤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 되면 이거는 북한에게 부과되는 제재 해제에 대한 명분과 그것을 요구할 만한 환경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종전선언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게 종전선언이 안 되면 미국 때문에 안 되겠죠. 지금 남한과 북한, 중국은 다 환영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행동이 또 정당화 명분을 갖지 않습니까?
남북협력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남북관계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유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대미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새 정부가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일정 기간 북한 문제가 미국의 관심권에서 더 멀어질 것으로 보고 국면 반전에 나섰다고 풀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뭔가 평화 프로세스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도 관심을 갖고 그래도 주목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었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만약에 현 정부 말기에 아무런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적 유연성도 상당 부분 그냥 시간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등장한다면 또 문재인 정부만큼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또 미지수거든요.
북한의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중국의 영향력도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서 자신들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싶어 한다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또 중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나아가 올림픽 무대를 남북 화해장으로 활용해 올림픽 흥행도 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이라든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것은 중국의 요구를 좀 고려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훨씬 더 국제사회의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과 불리한 것은 낙관적 분위기 형성을 경계하며 상황에 따른 최고 지도자의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든 경제 발전이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협상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에 있어 전술상의 차이가 있지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거듭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23일 미국 민간단체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어디로든 갈 것이며 어디서든 대화할 것이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추측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북한과 마주 앉는다면 진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want sanctions relief, if the North Koreans want a brighter economic future, if the North Koreans want to be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t down and talk to us about it.
제재 완화든 밝은 경제적 미래이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국과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에 거듭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lso that this question of hostile policy, I have heard from so many quarters, academic quarters and well-meaning other diplomats, well, you need to get rid of your hostile policy. And then it begs the question.
램버트 부차관보는 많은 학자들과 선의를 가진 외교관들로부터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 적대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 정책을 규정한 적이 있다면 말해보라며 그 의미를 규정해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바이든 정부는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문서들은 오바마 때 문서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대북 접근법에 있어 전술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s speech that he gave in New York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similar to the speech he gave last year on that same topic. You know, this is a recurring emphasis that he himself.
램버트 부차관보는 종전 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은 작년 연설과 아주 비슷하다며 이것은 같은 주제이자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거짓 이야기를 북한에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전술에 있어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술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데 있어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길 원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권 국가를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다만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려가 되겠지만 두 나라는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가 아닌 개인 입장을 전제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offers need to be made. Because again, you know, our country has a fine tradition of not letting politics
미국은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소아마비와 백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치 문제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한 훌륭한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이 대북 인도 지원 제공을 지지하고 한국전 미군 유해 수습 재개 협력을 희망한다며 북한과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모색에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든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과 대화 단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ith each passing day, week, or month, it's not just possible, it's probable. That they're improving their capabilities.
Despite, 램버트 부차관보는 you know,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소식을 언급하며 매일, 매주, 매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한은 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기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트럼프 정부 때 대북 특사를 지냈으며 2019년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에 차석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현재는 한일 담당으로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24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규탄하며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 should like to assume now that the General Conference would like to adopt.
이번 결의안은 먼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방사화학 실험실의 재처리 작업과 일치하는 새로운 징후 등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총회 보고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이 큰 문제이자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유감이라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평가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CVID로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에 따른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명시한 북한의 계속된 핵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관련 활동과 농축, 재처리 활동 등 핵분열 물질 생산을 위해 핵시설을 보수하고 확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줄이고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북과 남북 대화를 포함해 외교적 관여와 국제적 협력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모든 참여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CVID 방식의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모든 회원국에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에 대한 IAEA 사무총장의 우려와 유감을 상기하며 IAEA 회원국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irector General's latest report of 27 August 2021 described new indications of operation of the 5-megawatt reactor at Yongbyon.
오스트리아 빈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루이스 보노 임시대사대리는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모든 회원국에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resolution reiterates the need for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of its obligations.
또 미국은 다른 회원국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이런 중요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결의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한국의 신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welcomes the adoption by consensus of the resolu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이어 한국 정부는 조속한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최근 핵과 미사일 활동에 일본은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iven the current situation, Japan believes that this resolution sends a unified messag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is issue in a very timely manner.
일본은 이어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구체적 행동의 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공동의 대북 접근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뉴욕 외신 기자 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ve said this a number of times now, bu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사가 없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believe the best way to do that is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주 블링컨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 the meantime, you have seen us do a lot of concerted work, quite a bit of spade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just this week, Secretary Blinken held.
프라이스 대변인은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과 보조를 맞춰 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는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상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면서 실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24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점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라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논란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간극을 벌리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His speech actually reiterated many of the same points that he's made in previous years, including the fact that
문 대통령의 연설은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던 같은 주장들을 반복한 겁니다.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면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었고 평화 선언을 밀어붙이는 데 이를 사용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 등 3개국 혹은 중국이 포함된 4개국이 이번 노력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 같은 관련국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함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he probably is trying to generate some political pressure and momentum in support of his proposal by
저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과 탄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나라 이름을 지명하고 이들 나라들에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BTS의 노래보다 존 레논의 이매진이 맴돈다는 생각입니다.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President Moon's greatest policy priority has been improving North-South relations and advan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우선순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임기 동안 이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스나이더 국장님이 지적한 대로 불행한 현실은 오늘날 한반도는 5년 전보다 항구적 평화에 훨씬 더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를 놓고 비핵화와 제재 완화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당사국들 사이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의제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의제로 말이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달성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As I said, I think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과 한국,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죠. 이것들은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아마도 협상 테이블에서 끝을 봐야 할 사안들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리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외무성 부상이 종전선언을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종이장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은 좋은 발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These were two different statements, possibly directed at two different audiences. The really interesting thing.
두 개의 다른 담화였고 다른 두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시각이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미북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추진할 가치가 없다는 시각이죠. 많은 미국인들은 그와 같은 변화 없이 이뤄지는 종전선언이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 때 김여정의 목소리는 정상회담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 관계에 매우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통미봉남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김여정의 어조와 초점은 북한이 과거 사용했던 우리 민족끼리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두 전략은 실제로 미국과 한국이 틈을 벌리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김 연구원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Well, I think it was very interesting that North Korea released these two statements back to back. The first one by
북한이 이들 두 담화를 연달아 발표한 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외무성 부상의 첫 번째 성명은 북한이 종전선언 구상을 거부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 나온 김여정의 담화는 어조를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어쩌면 이 선언이 흥미있고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손짓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북한이 당분간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님, 왜 북한이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두 개의 다른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전술을 쓰는 건가요?
Yeah, I think in some ways it is a good cop, bad cop tactic, and perhaps, you know, it
was 어느 면에서는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들 담화들은 연속적으로 내도록 계획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첫 담화가 나간 뒤에 북한에서 재평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가혹한 담화 이후 외교를 위해 최소한의 문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발언 중 어느 것도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나온 게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담화의 다른 어조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북한이 현재 시점에서 대화에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김여정이 대화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In a manner of speaking, yes, I agree with what Patricia had to say. It's really about actions.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말보다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말이죠. 북한은 관여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일부 제재 완화 없이 전쟁이 끝났다는 구상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가요?
Well, I think that the priority remains on denuclearization, and I would actually add the readout from the.
우선순위는 여전히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 발표문 내용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블링컨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미국의 관점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건 평화와 비핵화 접근법이란 겁니다. 이건 평화 우선 접근법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종전 선언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Well, I actually believe that a declaration of end of war is not possible under current circumstances.
저는 현재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국의 적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관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더 많은 교착 상태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새로 주목되는 것은 어쩌면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방법으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김여정 담화 이후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패트리샤 김 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 23일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72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72, the nays are 14. The nomination is confirmed.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현재 베트남 주재 대사를 맡고 있는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곧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공식 취임해 한반도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실무선에서 총괄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김 인도네시아 대사를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크린튼 브링크 대사를 차관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후 성김 대사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돼 인도네시아 대사직과 겸하고 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1994년 직업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거쳐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 등을 지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과 차석 대사를 지내는 등 중국에 대한 외교 경험이 풍부한 중국통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세밀하게 조율된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would support an approach that relies both on sanctions enforcement and deterrence as well as a practical calibrated approach open to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유엔의 도구와 함께 우리가 지닌 도구로 제재 체제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비핵화 목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는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미 특전사 훈련은 참수 훈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목표로 삼은 개인이나 메시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의 김차토 공보관은 24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에 공개한 미 특전사의 훈련이 참수훈련이나 참수작전 또는 참수부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티크나이프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특수전술 항공병 부대와 개인의 준비태세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차토 공보관은 이 훈련이 매년 진행된다면서 특전사 대원들이 한국의 독특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계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수작전과 타격훈련이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있었던 훈련의 가치나 목적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목표로 삼은 개인이나 메시지는 없다면서 미 특전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정보가 한글로도 번역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차토 공보관은 특전사 대원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에 자주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훈련을 몇 주 동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특전사 대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일 뿐 아니라 준비태세 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미 특전사령부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미 공군 제320 특수전술비행대대 소속 대원들이 캠프 험프리에서 작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한국 언론은 주한미 특전사령부 페이스북에 공개된 훈련 사진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참수부대를 투입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19년 만에 외화 교환용 돈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막고 돈주들의 달러를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표를 발행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외화 교환용 돈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프리덤 앤 라이프는 최근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폐지한 외화 교환용 돈표를 발행했다며 실물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돈표를 보면 전면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은행과 돈표라는 문구가 보이고 발행 연도는 주체 110, 2021년으로 돼 있습니다. 앞면에는 5,00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평양의 개선문과 함께 수풍땡과 벼등이 그려진 북한의 국장이 인쇄돼 있습니다. 뒷면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5,000원이라고 인쇄돼 있습니다. 북한이 외화교환용 돈표를 발행한 것은 19년 만입니다. 1970년대 북한은 외화와 바꾼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수입 물품을 파는 평양 외화상점과 낙원백화점 등 20여 개의 외화상점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외국인과 일본에서 북송된 한인, 당간부들은 외화상점에 가서 갖고 있던 외화를 외화와 바꾼 돈표로 교환해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저도 이제 85년 그때 저 일본에 계시는 저희 삼촌이 고국 방문하면서 그 달러, 저 엔을 주었는데요. 그 엔을 직접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예화상점에 가서 예화로 바꾼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했죠.
그 후 1990년대 후반 장마당 경제가 커져서 달러와 위안화가 널리 쓰이고 장마당에는 환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2002년 6월 김정일 정권은 돈표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외화 교환용 돈표가 등장한 겁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전에는 조선무역은행이 외화와 바꾼 돈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선중앙은행이 돈표를 발행하고 돈의 외화와 바꾼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 차이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외화 사용 금지와 외화 확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돈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평양의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 카드를 받지 않고 원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번에 돈표를 발행한 것도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화 자체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그 시장에서 외화가 유통이 되게 되면 이른바 이제 정책을 쓸 수가 없죠. 외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니까 그거를 차단하는 저기 이유가 더 크지 않나 봐지고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돈표 발행을 통해 시중의 외화를 흡수하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3년간 외화 보유고를 활용해 제재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따라서 돈표를 발행해 돈주와 상인들이 갖고 있던 달러와 위안화를 흡수하려 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They may be trying to suck in more US dollars into the government by selling these.
그러나 돈표를 발행했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시중의 외화가 잘 흡수될 것 같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달러 또는 위안화를 갖고 있는 돈주와 상인 입장에서 보면 돈표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돈주와 상인들은 과거 1달러에 8,000원을 지불하고 달러화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의 방침대로 1달러를 액면가 5,000원인 돈표와 교환할 경우 달러당 3,000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갖고 있던 달러화를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 동영승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북중 무역이 막히고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돈주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환율이 한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에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는 돈주들 입장에서 내놓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간다라고 예측이 된다면은 내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봐집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브라운 교수는 돈표 발행이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ld be a way of expanding the money supply. It all depends on how North Koreans can use them.
돈표의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따라서 1달러와 돈표를 교환할 경우 북한 돈 5,000원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만일 100만 달러 상당의 돈표가 교환될 경우 북한 돈 50억 원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일시에 풀리면 자연 물가 오름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표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면 북한의 물가난은 한층 악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에서 수입되던 조미료, 설탕,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킬로그램에 6,000원이었던 설탕 가격이 27,000원대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북한 물가의 기준이 되는 쌀값도 불안합니다. 북한의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김은광 대표는 추수철이 됐지만 쌀값은 여전히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의 또 소토지에서도 상당한 이제 얼곡식이 생산돼서 지금 시장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식량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절대적인 어떤 그 공급량이 지금 크게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만 지금 연초에 오르면 본격적인 수확철이 끝나는 내달, 10월달이죠. 10월이나 11월달에는 아주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7월 중순 킬로그램에 7,600원까지 올랐던 북한 내 쌀값은 9월 17일 5,600원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월 초 4,000원에 비하면 아직 1,600원이나 비싼 편입니다. 환율 변동폭도 여전히 큽니다.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1월에 달러당 7,000원 선이었던 환율은 9월 17일 현재 5,4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달러 가치가 22%가량 감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장마당 활동을 통해 부지런히 달러를 벌어 저축해온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은 실질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남부 조지아 주립대 그레이스 오 교수입니다.
There is some sort of like a artificial controlling of the currency value.
북한 당국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에 비교적 잘 버텨왔습니다. 제재 와중에도 상당한 규모의 밀가루, 비료, 담배, 그리고 술 등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환율도 1달러에 8,000원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 6월에도 또다시 환율이 폭락하는 등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북중 무역의 축소와 연이은 환율 폭락세는 북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그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4도, 남포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2도, 신의주 최저 1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 강계는 14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입니다. 희천 오전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약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최고 기온 22도, 개성 아침엔 17도, 낮에는 23도입니다. 사리원 아침 16도, 낮에는 22도입니다. 신계 아침 14도, 낮에는 23도입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엔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함흥 최저 15도, 최고 24도, 장진 8도, 최고 기온 19도, 원산 최저 16도, 최고 23도, 평강 최저 11도, 최고 22도입니다. 삼지연 최저 7도, 최고 18도입니다. 운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2m 사이입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오전엔 0.5에서 1m, 오후엔 1에서 2m 사이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총선에서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끈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예비집계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25.7%로 24.1%를 기록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을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사회민주당은 개표 결과가 나오자 올라프 쇼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연합의 총리 후보인 아르민 라셰트 베스팔렌 주지사는 선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두 정당의 후보들은 정권 획득을 위해 다른 소수 정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후보가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은 14.8%를 얻은 환경주의 계열 정당인 녹색정당과 11.5%를 득표한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두 곳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군 B-52H 전략폭격기가 태평양에 있는 러시아 영공을 향해 근접 비행해 러시아 전투기가 긴급 대응 출격에 나섰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가방위지휘센터의 발표를 인용해 미군 폭격기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당 폭격기가 근접 비행하자 대응 차원에서 수호이 35S 전투기 3대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긴급 발진한 전투기들은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미군 폭격기가 러시아 국경에서 멀어지자 기지로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미국 국방부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식 반응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유럽 북해와 흑해, 발트해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에 잇따라 근접 비행하면서 10차례 이상 전투기가 긴급 발진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 전투기 2대가 흑해 공해상으로 비행 중이던 B-52 폭격기의 비행기 경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다음 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석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잇따른 해외 순방 때문에 귀국 뒤 격리 조치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또 다른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응과 관련해 다른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총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호주의 국경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현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완전한 탄소 중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길 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모리슨 내각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달성하기로 약속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에 적극 참여하길 주저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국제사회로부터 소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색출을 위해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AP통신 등은 이날 이스라엘 군의 작전으로 하마스 대원을 포함해 적어도 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살됐다며 수주 동안 진행된 서안지구 총격전 가운데 가장 격렬한 전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충돌은 최근 이스라엘이 북부 서안지구에 자국 정착민 지구를 건설하고 군사활동을 늘리면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넷 총리는 이날 무장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다며 군은 정부가 기대한 대로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 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며 이날 감행한 살인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이스라엘 국방장관 간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며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서안지구 재정착 빌미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 과도정부가 외국 민간 항공사들의 수도 카불의 항공노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탈레반 과도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카불 국제공항의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됐고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은 모든 항공사들의 완벽한 협력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은 지난달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직후 공표한 새로운 국명입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